제네바 권리문답 24주차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죠. 150문입니다. 24주차 제목에 보시면 제2계명,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이계명에 대한 그 교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질투, 죄의 정가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내용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초월된 논리로 파악해야 되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익숙한 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어렵다, 힘들다라고 파악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지식을 받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마치면 예배 시간에 학계에서 학계를 설교하잖아요. 학계 2장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연관되어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오늘 내용을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보죠. 150문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계명에 이어지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계명에 한 가지 위협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즉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에게만 간구하고 자신에게만 모든 선한 것을 돌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보다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통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죠. 10계명 전체는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계명을 범하면 사실상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한 계명과 다른 계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유기적 연결성은 1계명과 2계명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1계명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경배받을 대상이고 하나님과 같은 동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1계명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그런 피조물의 수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계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경배 방식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우리가 즐겁고 특별히 죄인인 우리들을 고려할 때 아무리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재밌고 우리에게 편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아주 정서, 우리의 그 내가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했다, 진심으로 했다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각에 예속시키려 하는 모든 시도를 금하시죠. 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거나 그런 방식으로 경배하거나 피조물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모든 그 시도를 정지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계명에, 사실상 둘째 계명에 붙어 있지만 그 1계명과 떼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1계명과 2계명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10계명 전체, 아니 율법 전체에 붙어 있는 그런 이어지는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둘째 계명에 우리가 150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제네바 고린문답 151문을 보실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하신 능력에 대해 언급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과 답을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요청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 강대하다,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강대하여서 그러니 질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151문은 왜 하나님께서 강하신지 강하신 능력에 대해서 왜 언급하신지를 묻고 있어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1계명 위반,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질투하신다. 이 표현은 152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절은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우리의 악망의 대상, 신뢰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선한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다 한다면 그게 진리라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를 찾아가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어휘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휘죠. 그런데 사실 인간 사이에서의 질투는 하자가 많아요. 보통 우리의 질투는 그 미움과 시기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파괴적이잖아요. 그리고요 질투가 왜 부정적이냐면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 질투는 이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나만 사랑해죠. 그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거나 마음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냐면 우리는 우리만 사랑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 사이에서는 그 대상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거나 집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차원에서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존재적으로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대상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좋은 일이고 나를 사랑한 것만이 그가 참 생명을 유지하고 그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거나 나쁜 의미에서 질투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선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구애이고 그것은 진실에 입각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없이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 사랑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빛나고 영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나쁜 의도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흠이 돌려지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거짓 없이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실인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불쌍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면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낮춰주시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참 은혜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따라서 제나베 교리분답이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것은 실제로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남편의 위치에서 오시고 우리를 아내로서 이제 품어주시는데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성실하신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된 아내된 우리는요 그분만을 남편 삼고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인간 사이에도 우리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거나 아내 외에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면 부정하다 부당하다 그건 참 더러운 일이다 라고 할 그런 지경인데 하물며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흠모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언어가 표현 생각이 안 나는데 더러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더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이미 우리는 한번 더러웠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함께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집 나갔던 아내들이에요. 이미 음란하고 간음했던 그런 여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계시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해서 그것을 계시 삼으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품어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대상을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좀 한 구석에 몰아놓고 주일에 교회 왔을 때나 겨우 생각하고 이런 지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참하고 부끄럽고 더럽다 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 질투하신 하나님 또 강력한 하나님 난 강대하다라는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에게 조금이라도 사랑과 경배를 돌리는 일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두려운 일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사소한 우상 숭배도 그러니까 사소한 마음 돌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99%는 사실 우리는 그러지도 아니하지만 예를 들어서 99%는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1%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그런 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어서 읽었던 그 말씀 곧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오늘 잘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 153문 보세요. 질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언뜻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아비의 잘못에 대해서, 아비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자식에게 3대째까지 묻는다라는 것을 언뜻 잘못 들으면,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무고한, 죄 없는 그 후손이 그것에 대한 뭐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받는가라는 그런 사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하거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그 의로움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서 18장 보시죠. 자, 19절 보세요.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계명에 덧붙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결국 자기가 지은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형벌을 더하시고 그 행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다른 이의 것들을 나에게 전가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것을 다른 이에 전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가 행한 의에 대해서 그 의의 양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만족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자,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9장 9장 14절을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 선언을 하죠.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15절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구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근원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맥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분명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렵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요, 어떤 인생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도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결의라고 말하고, 전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정화해 준 것을 선택 예정이라고 하죠. 구원으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멸망은요, 하나님 뜻이 달렸어요. 심지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예정을 입어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되는 성경적인 진실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초월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그 존재성에 어울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지식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구원,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참으로 신비하지만 어떤 이가 영원한 그런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 범죄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의로움이 완전하시고요, 그 의로움을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의로움을 펼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어떤 일을 죄가 있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그것을 정하셨다 하면, 우리의 연약한 이해로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의 그 불의를 있게 하셨으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언어적인 한계와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가장 의로우신 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가장 의로우신 분께서 어떤 일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악으로 치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악으로 치닫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악인이 있게 한다고 하실지라도 전혀 그 악을 조장하시거나 그 악을 정말 고집하셔서 그 악을 막 밀어넣으시거나 그 대상이, 그 악인이 그 악을 짓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우겨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악은 그 인간의 본성에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기가 전적으로 즐거워하여서 자기가 기뻐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내가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은 신비의 방식으로 불의한 자들을 이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언어로 정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고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유기의 이유,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이고 결국 멸망으로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잖아요. 유기의 이유,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있으나, 그러나 정죄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실지라도 정죄, 그가 죄 있다와 같은 그 원인은 그 악인의 범죄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개혁자들은 정리된 언어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는 자를 복주시고 뜻하고자 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멸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멸함에 있어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의 불의한 이유를 받지 않으시고 그 멸함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이유는 그 악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이기명의 덧붙인 약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3세대까지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은 죄도 까먹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과관계는 기억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배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길에 날마다 서 계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제 뒤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의 자손에게 천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 복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3세대까지 반드시 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때로는 알기도 하세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아 이렇게 치르셨구나라는 것을 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못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3세대까지 딱 죄짓게 하셨으니 그것을 막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3세대를 추적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죠. 그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계명과 관련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증거들이 있죠? 솔로몬과 바세바의 사이에 난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악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너의 죄에 대한 대가라. 너의 죄를 책망하는 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증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특별히 정말 내 자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 이제 그 154문을 보세요. 답 답을 보실까요? 백읍사문 시작. 만일 우리가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숙고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상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축복하실 때 이것은 그 종들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아, 왜 이런 질문과 답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인류의 형편이 어떤 것이 숙고하면 인류는 본성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처한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면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죠. 자, 그러면 그 범죄함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제 질문이 이대로 아시겠죠? 우리가 아담과 함께 다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그것을 주관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맞지만 우리가 그걸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악감정 하나님 탓이에요. 이 죄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요 자유롭게 자신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도 뜻하신 자에게 복도 베푸시고요. 뜻하신 자에게 여러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자꾸 반복드립니다만 그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선상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죄의 원인이 정죄의 원인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죄의 원인에 대한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언어로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있는 게 하나님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판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좀 장난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벌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추어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형벌하시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그 의에 합당할 정도로 그 죄가 그 인간들에 있도록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자유로우신 분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빼꼼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깨닫도록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누가 몇 대까지 영향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보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계명과 이계명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뜻하신 이를 완악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 유익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이계명에 덧붙어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예요. 우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분께서 뭘 싫어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 이외에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아 이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을 알려줬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약속에 대해서 선하게 반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155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156 보시면 이 말은 한신자의 복종이 그의 모든 자손을 그의 자손이 악하더라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시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자신을 은혜로운 분으로 인식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자손들을 육적인 것에 따라서만 번성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죠.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복음을 믿는 자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자라 불러주시고 너는 택함 받았다. 너는 내가 영원한 뜻 가운데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너를 구원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개혁자들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죄도 짓게 하세요. 죄도 짓게 한다는 말 잘 이해하십시오. 그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지급하시는 뜻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 뜻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의 결정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없이 그런 일은 없어요. 참으로 신비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우리 인간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뜻하시고 그 일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범죄함이 하나님 탓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택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때 우리를 부모를 통해 낫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가 구주로 하니 실제로 여러분 진실이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그리스도 맞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이루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것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은혜죠. 그것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순종에 대해서 너희의 이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이 말씀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야 내가 잘하면 내 자손이 덕을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벌써 신자의 이해는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뭐죠? 은혜를 받는 거는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순종케 안 하시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이거든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그 순종이 하나님 자신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순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 부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교리는요 뭐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아주 중대한 진실이 뭐냐면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가 없으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늘 이렇게 혼돈이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정교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계시고 그 진실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나치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시는 그런 부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평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죄악에 합당한 봉을 내리시죠. 따라서 제 이기명이 덧붙여진 말씀은요. 회개적으로 실행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고 성도의 자녀들에게는 또 은총을 거둘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 공허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내용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나간다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약속의 결과를 못 보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이미 자신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작정하신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두려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약속이 낱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추적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못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못 보는 게 더 많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찾으시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지 또 우리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을 미치시는지 우린 다 추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아니면 한 은혜 가운데 종종 보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낱낱이 추적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파악하려고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 자유로우신 분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두 구절 좀 찾아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34장이 어디쯤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계속 뻣뻣이 목이 굳은 백성이었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심지어는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의 성품 성막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아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죄의 대가를 찾았으면 벌써 다 찾으셨고 다 죽였죠. 3,000명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다 죽어서 상관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다 안 죽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뜻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불의한 일입니까? 누구는 먼저 죽고 누구는 나중에 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자신의 불의함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할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에게 형벌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자유롭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의 내용이랄 수 있겠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이들을 멸망으로 이끄시고 어떤 이들을 형벌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셔서 그 불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상실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 엘 했을 때 그 능력은요 바로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산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의인을 두시기도 하시고 악인을 두시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역사를 마치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자세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자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역사를 우리가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순종과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만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